오늘부터 이 15장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는 매 순간 그리고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일 성령과 더불어 임마누엘을 살며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여기에 나타난 세 가지 모두가 가능한 방법과 답변이 바로 오늘 주님의 가르치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대로 행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유이면서 비유가 아니라 실제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깊은 관련을 가진 세 가지의 나무가 있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이세 가지의 나무의 의미를 다 담은 말씀이 시편 104편 15절에 나타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세 가지 나무가 다 언급이 되고 있죠. 모두 과일을 위한 나무들이지만 포도나무는 생명의 기쁨을 주는 과일로 나타납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전도서 10장 19절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포도나무나 또는 포도밭으로 비유하는 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이나 그것을 짧게 표현하고 있는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예레미야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그리고 21장에 포도원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 역시 일꾼과 소작농들의 이야기지만은 긍정적인 비유가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내용은 과거의 그런 내용과는 사뭇 다른 주님 자신과 제자들, 즉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긴밀한 유기체로 비유하고 계심을 봅니다. 일반적인 나무와 가지의 관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열매를 목적으로 관리되는 포도나무는 더욱 긴밀한 관계입니다. 몸체와 가지가 그렇다는 거죠. 먼저 생각할 것은 과일나무의 열매는 몸통으로부터 수액을 받아서 가지와 잎의 동화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몸통으로부터 원만한 수액을 공급받아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불가능하고 가지와 잎이 빛과의 동화작용이 없이는 역시 불가능하다는 자연적인 어떤 원리가 신앙의 열매 맺음과 탐스러운 열매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앞에 제시했던 것들,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한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나는 무엇이다. 주님의 자기 선언이 여기서도 말씀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선언을 대략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증거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 때는 앞에서 거론했던 이스라엘의 들포도를 맺은 과거에 온전치 못했던 포도나무들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것은 당연히 미래에 완성될 교회를 마음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1장 23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죄로 황폐화된 이 세상에 오셔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열매를 맺으신 생명의 포도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그러셨듯이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사실 포도원은 포도나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계획과 수고의 결과임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신을 종자로 해서 자라가는 생명의 포도나무 교회의 비유에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재해버리시고 먼저 2절 상반절에 그러셨는데 이 귀중하고 신비한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먼저는 경계의 교훈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왜 먼저 긍정적이지 못한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 자체에는 항상 어떻습니까? 심판적인 요소가 함께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무조건 용인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도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 자체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거론되는 열매는 물론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항상 나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꼭 어떤 신령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도덕적인 항목들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랬는데 이 크리스천이티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지극히 사람됨입니다. 사람의 이상이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입장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성을 가져야만 할 것이고 어떤 신비한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일반적인 도덕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일반 사회의 도덕 윤리 개념을 넘어섭니다. 그들보다 더 모범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세기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모습들을 동경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너무나 반듯한 저들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역사로 범죄 이전에 아담을 회복하는 모습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다른 가지에 더 충실하고 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만 잘라내신다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정, 가지치기와는 좀 다름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권한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의 주인이신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재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2절 하반절 했는데 여기에 또다시 있는 자의 풍성케 하심을 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장 12절 그랬고요. 꼭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26절에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에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많이 가진 자가 역시 가집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3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2절의 해설이면서 연장입니다. 이미 13장 10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며 말씀은 진리라고 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이고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셨고 주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낼 것이며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시려고 더욱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열매를 맺고 더욱 깨끗해져서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넘치도록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4절, 5절, 2절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천국 백성과의 긴밀성을 얘기합니다. 아주 잘 결속된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열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앞에서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는 가지와 그렇지 못한 가지에 대한 열매 맺는 가지들은 더 맺게 하고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심을 말씀하셨다면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가장 귀중한 이 4, 5절의 키, 열쇠는 아내, 그가 내 아내, 내가 그 아내 이 두 절 속에 히라보로 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아내라는 표현이 여섯 번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 그하라 그랬는데 메노라 그랬죠. 네 번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절 속에. 앞에 14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래 놓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 안에 그하라 나도 너희 안에 그하리라 4절 상반절 했는데 명령형이면서 조건적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해야 내가 너희 안에 그하겠다. 이 명령이나 조건은 전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은 언제나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할 의지가 전혀 없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억지로 그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무나 분명하고 논리적인 가르침입니다. 홀로 잘려진 가지에 열매가 맺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한 곳에 일반적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다름을 확인하기 위한 또 하나의 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으로 저들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역할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지팡이 12개에 각 지파의 이름을 쓴 후에 증거궤 앞에다가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17장 8절을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는 기록이 있어요. 잘라놓은 건데 지팡인데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론과 이 레위 지파를 나를 섬기는 지파로 선정했다고 하는 것을 다른 열한 지파에게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적이었다는 것은 이런 외에는 적어도 잘려진 나무에가 열매 맺힌 예가 없다. 여기도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한은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4절 하반절에 그랬거든요. 여기에 다시 자기 선언을 하시는 내용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는데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셨던 것은 좀 더 근본적인 선언이라면 여기서는 그 포도나무와 같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5절 중반절에 확인하시는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내 안에 거하지 않은 것이고 나도 그 안에 거할 수 없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그가 내 안에가 먼저인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나 죄인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예수를 통해서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도는 어떤 사람이든지 편견 없이 새로운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 해결된 구속의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누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은 각 사람의 판단과 생각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대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자연인 그대로는 안 되고 물과 성령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도와 하나가 되는 거듭남을 통해서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5절 중반절 그랬는데 이 약속에는 열매를 겨우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는 나무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히 맺게 해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함께 거한다, 함께 산다고 하는 데는 항상 문제가 생겨요. 부부간에도 그렇죠. 요즘은 여자분들이 집에서 더 주권을 가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언제나 함께 살 때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함께 산다고 하면서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그거는 함께 사는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께서 주인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경계가 붙여지고 있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다고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물론 움직일 수 없는 부자유자가 된다는 의미보다는 적어도 영적으로는 천국에 관한 한은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사실들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는 한은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고 이것은 육신의 삶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나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열매를 결실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제자는 영광을 돌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용은 뒤로 갈수록 진지하고 깊이를 더하여감을 느낍니다. 바로 앞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경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두려운 경계가 뒤따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6절 그러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잘려진 가지처럼 말라버려질 것이라는 형벌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감람나무 가지였지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로마서 11장 20절에 두려운 역사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포도나무의 비유가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서론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15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따르면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를 맺을 때만 가치가 있고 어떤 다른 나무 제목, 기둥이나 석가래나 이런 나무 제목으로는 사용할 가치가 없어서 때릴감으로 불을 태우는 데밖에 소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버려지고 말라진 포도나무 가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6절 하반절에. 이 표현은 마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는 마태복음 5장 13절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기도의 응답도 열매를 맺는 비결과 다르지 않은 표현을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에 그랬거든요. 5절 우리가 중반에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과 내용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7절 처음에 그랬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뭡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5절에는 그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 말은요 대개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이 레마라고 하는 건 이게 좀 발음하기가 쉽지 않은데 말한 것, 주제, 지시, 선언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5절 중반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도 안에 거하고 예수도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라 말씀하셨다면 이 7절의 내용은 그것과는 조금 다름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머무르면 하셨는데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먼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면이라는 주님의 의향과 명령, 즉 의도하시는 바가 그 사람 안에 있게 될 때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심으로써 기도의 응답이 확실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나 의향이 아닌 뜻이 아닌 자신의 바람과 기대만으로 부르짖을 때인 것이 사실이죠. 뭐 우리 주변에 특히 절부근에 가면 그렇습니다. 무슨 기도 도량 해놓고 소원 성취.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티, 우리 믿음의 소원 성취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성취입니다. 그게 될 때 우리 삶이 제대로 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장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산상보훈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향과 뜻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라. 이게 좋을 것 같으면서도 어찌 보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육신적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시면 오히려 하나님 폐개칠 수도 있어요. 주신다는 것도 복이지만 그러한 결과가 더욱 영화롭습니다. 왜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8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보다는 욕을 돌려드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입니다. 거꾸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시 예수도 안에 거해야만 한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마지막은 이러한 결과가 될 때 비로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마데테스,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학생 그런 말인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도의 이 말씀에는 제자로서의 격이 다름을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제자에서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되어진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되어진 제자가 되십시오. 말씀 맺습니다. 예수도는 그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로부터 나서 자라는 열매 맺는 가지들입니다. 그러나 계속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수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도 열매 맺지 않는다면 더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 몸체에 붙어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런 생명의 유기체적인 관계가 바로 이루어질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밖에 버려져 마르고 불태움을 당할 수도 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동시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응답을 많이 누리는 열매의 결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